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 제 화면도 보시고 말씀도 보시고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도서 8장 9절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적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백 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이 작년 12월 22일 말씀입니다. 제가 22일 요 다음 말씀을 생략하고 오늘 이제 전도서 말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야고보서 말씀을 쭉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도서를 마지막에 왔는데요. 이제 거의 뒷부분이 비슷하니까 전도서를 시작했을 때부터 잠시 살펴보고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자문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다. 아이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칠 때 가장 먼저 하는 말은 이건 먹어도 되는 거고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것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건 만져도 되는 거, 이거 만지면 아픈 거, 이건 뜨거운 거, 이건 차가운 거. 대부분 정확하게 좌나우냐 딱 구분되는 걸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세상을 알아가는 아주 중요한 방식입니다. 근데 그런 방식으로는 세상 전체를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문을 지나서 전도서로 갔다고 해서 그 자문은 필요 없다.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나이가 많이 들어도요. 저도 어릴 때 들었던 그 이야기. 90 노모가 70이 넘은 아들에게 집 밖을 나설 때그 늙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얘야, 길 조심해라. 그건 자문적 지혜인 거거든요. 그런데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합니다. 전도서적 지혜를 이해했다고 해서 뭐 길 조심할 필요 없다거나 악인을 신경 쓸 필요 없다. 잘못된 것을 전혀 문제 삼을 필요 없다.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자문의 지혜와 전도서의 지혜의 관계를 이렇게 잘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쭉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자문적인 그런 세계관, 그러니까 자문의 눈으로만 이렇게 세상을 보면 이렇게 딱 구분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악인과 의인,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악인이 등장하고 의인이 등장합니다.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악인이냐? 의인이냐. 이 둘을 비교해 보면서 뭐가 더 나으냐? 악인은 어떻게 되느냐? 의인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어리석음과 지혜를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리석은 것이고 이렇게 하면 지혜로운 것이다. 자, 악인과 의인, 어리석음과 지혜만 딱 이해하고 나서도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나쁜 놈이고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좋고 야, 그 참 머리 좋다. 왜 이렇게 바보같이 행동하느냐. 우리 흔히 하는 이야기예요. 또 이렇게 하면 가난하고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된다. 자문적 세계관을 보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가난하게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그리고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부자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근데 이 이야기도 우리 흔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식에 관심이 있느냐 관심이 없느냐로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그 양자 간의 결과를 또 어떻게 되는지를 항상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 과정, 그 관계, 악인과 의인을 어떻게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가난과 무관심과 지식, 이런 것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고 계속 고민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다른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앞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9절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펴봤더니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이 사람이 사람을 주장한다는 말은 왕의 통치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더라. 이 자문적 지혜로는 왕의 통치는 왕이 아주 높다고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릴 때. 그런데 이것도 이제 자문적 지혜를 이렇게 흔드는 말이다. 그 다음에 자 10절부터 그런 후에 내가 본 적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인도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난리를 쳐도 악인들의 그 업적도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진짜 나쁜 놈인데 거대한 사업을 이루어서 큰 구주부를 남기고 엄청난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봤자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면 이상한 말이야. 왜요? 악인들이 나오면요 꼭 심판이 나와야 되거든요. 심판이 안 나와요. 그냥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자문적 세계관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악인은 분명히 심판이 따라 붙어야 돼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시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런데 자문은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시행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끝에 가면 꼭 심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2절 죄인은 백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이건 듣기 싫은 말이 되는 거죠. 악인이 어떻게 백번이나 악을 행하고 장수하지? 이 자문의 지혜에는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하면서 여기 한번 잘려 나가요. 그러면 이제 문단이 바뀌거든요. 바뀌면서 또한 내가 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어? 앞에 했던 10절, 11절, 12절 요까지 글을 하고 갑자기 딴 이야기를 해요. 왜 악인이 계속 잘 된다고 하다가 갑자기 의인이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된다. 13절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아까 장수한다며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아까 앞에는 분명히 죄인은 백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근데 13절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므로 이게 뭐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말이 이리 왔다 갔다 할까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이 말은 결론이 14절이에요.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는데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 이 말이 좀 이상한 말이잖아요.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서 왜 의인이 벌을 받아요? 이것도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의인들의 행위 때문에 왜 악인이 상을 받아요? 이게 이제 결국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이 자문적인 지혜로 설명이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악 나쁜 놈인데 벌을 안 받아. 또 심지어는 장수를 해. 그런데 또 뒤집어가지고 시간 지나 보니까 악인들의 행위 때문에 엉뚱하게 의인이 벌을 받아. 또 의인이 잘하는 일에 상을 주고 싶은데 엉뚱한 악인이 상을 받아. 이게 결국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일들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문제가 많다. 설명이 안 된다. 그런데 결국 결론이 뭐냐? 그래봤자 그 일들 다 지나간다. 잠깐 있다 다 지나고 사라져버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악인이냐 의인이냐, 왜 악인이 상을 받고 왜 의인이 벌을 받아, 이런 거 신경 쓰지 마. 왔다 갔다 해. 설명할 방법이 없어. 결국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몰라. 왜 그렇게 되지 나는 몰라. 그런 걸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지혜를 얻으려고 왜 그런지 아무리 설명해봤죠. 안 돼. 그들의 관계, 그 과정, 그 결과가 돼서 너무 고민하지 마. 잠깐 있다가 다 사라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오늘 이 15절. 내가 희락을 찬양한다.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다. 왜요? 잠깐 사라지는 것들에 이게 왜, 이게 관계가 어떻게 된 건가? 이게 왜 앞뒤가 안 맞지? 왜 악이니? 왜 의인이? 이런 거 고민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 우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주신 생명으로 살아있는 그 순간, 오늘 현재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도 필요 없고 악인도 필요 없고 공의도 필요 없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집중하는 게 해결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뺏겨서 삶을 낭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거기다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7절까지 다 보겠습니다. 16절,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다. 자, 요 번역은 좀 헷갈리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 전도자가 사람들이 땅 위에서 밤낮 눈도 못 붙이고 수고하는 까닭이 뭔지를 알려고 무던히 애를 써보았는데 알 수 없었다. 왜 저렇게 열심히 해서 잠도 안 자고 저 난리를 치는 거지?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하라고 알아보려고 했는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왜 저래 살아? 왜 저 난리를 치며 살아?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인데 헛되다는 거죠. 17절,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다. 밑에 보면 비록 지혜자가 자기가 안다고 해도 아노라 말해도 능히 알아내지 못한다. 결론이 이건 거죠. 전도자가 말하기를 내가 아무리 살펴봐도 난 잘 모르겠다.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고 과거의 일도 지나가 버리고 미래도 준비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최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결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앞에 나오잖아요. 결론이 또 두 개입니다. 전도서는 하나님 믿는 자의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일상의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딱 두 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금 내 생명이 살아있는 오늘 즐거워하는 거예요. 딱 두 가지입니다. 그게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해보면 그렇습니다. 자, 기독교, 하나님 믿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신자의 삶을 저는 두 가지로 이 전도서를 근거로 해서 요약을 해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신자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두 번째는 자신의 삶을 주신 그 삶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에 많이 강조를 안 합니다. 특히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이 전도서의 지혜처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람이 주신 분복이야. 이렇게 설교를 안 들어봤어요. 이제 우리는 70년, 80년 쭉 지나오면서요, 이게 나라가 막 발전을 하면서 막 하면 된다, 막 열심히 하자, 막 하면서 목표를 정해놓고 막 산을 고지를 오르듯이 막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즐거움, 신앙의 즐거움, 행복하게 사는 것의 즐거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그냥 좋은 게 좋지란 말이 아니라, 아니, 성경에 써 있잖아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 있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보다 왜 불행해야 되는데요? 왜 즐거우면 안 되는 거죠? 좀 더 기쁘게 살려고 애쓰면 왜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의 목표를 왜 거기에 맞추냐고요. 자, 이것은 그냥 우리가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전도서의 지혜를 따르면 결론이 그쪽으로 간다는데 왜 이 부분을 우리는 강조하지 않았는가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전도서의 통찰을 통해서 우리가 주는 점 딱 두 가지야. 좀 더 풀어서 결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자는요,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보여줘야지. 그런데 이런 관점으로 보면요, 우리가 하는 일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끼리 견주는 거예요. 누가 더 힘이 세냐는 거죠. 누가 더 강하냐, 누가 더 많은 사람들을 알고 더 인맥이 넓고 더 많은 영향이 있느냐, 이것 때문에 싸우죠. 내 신앙생의 목표가 이미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이 우리를 봤을 때에 저 사람들이 우리와 뭐가 다르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딱 드러난 게 없었어요. 그게 표가 안 나. 뭐가 표현하느냐? 일요일 왜 안 놀러 가? 교회 간대? 그 왜 가? 희한하네. 왜요? 왜 희한하다고 이야기할까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인데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가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니, 놀아야지 왜? 가족이 왜 시간을 안 보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말로, 행동으로 이렇게 그들이 느끼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전도서라고 하는, 전도자라고 하는 솔로몬이 자기만 독특하게 생각해낸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도 나오잖아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일반 예배드리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섬기는 자여야 되잖아요. 사실은 다 일맥상통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과 행동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다. 우리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다른 건 몰라도 저 사람들 왜 저렇게 하지? 왜 교회가 저렇게 결정을 내리는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서 한다는 걸 알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말씀처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그 일상의 즐거움에 살아가는 것. 저는 이 부분을 쭉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할까? 왜 즐거워하지 못할까? 이유는 뭘까?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는 거죠.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내일 해야 될 일에 대한 걱정, 옛날에 잘못했던 것에 대한 부끄러움, 수치, 옛날 것 때문에 지금 내가 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죠. 근데 전도서는 다 잘라버리고 지금 살아있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그러면 신자가 과연 그런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일단 먼저 자기 생명을 긍정하는 거잖아요. 이 죽어 마땅한 이 벌레 같은 인생, 이게 아니고요, 이 살아있게 하심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살아있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면요, 주위에 있는 다른 생명들도 다르게 보여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은혜를 받는 자요, 사랑받는 자라는 것이 이렇게 사랑이 옆으로 이렇게 넘쳐 흐른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해도 저도 그런 이 기독교 전통 가운데 살아와서 그것이 몸에 익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생각보다 이게 더 이상 생각이 발전이 안 되는 거죠. 내 생명? 내가 주신 이 생명을 사랑하고 즐거워한다. 괜히 이기적인 것 같잖아요. 또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 내 생명이 사랑스러우면 옆에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겨주고 사람의 생명뿐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을 향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향하여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걸 하루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발전시키고 초점을 맞춰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나 불신자나 불신자가 볼 때도 내하고 똑같은 걱정을 가지고 똑같이 찌들리고 똑같이 기분 나빠하고 똑같이 화내며 살아가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달라진 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나도 올라가서 빌고 지도 교회 가서 비는데 내가 더 잘 되는데 이렇게 돼보는 거죠. 여러분 누구 기도빨이 세서 누가 누구보다 더 잘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 하나님이 저 땡종보다 내 세다 이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읽고 있는 사무엘 상도 읽어보면요 하나님 믿지 않는 블레셋이 훨씬 더 잘 살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세다라는 것이 내가 너 그 미신 믿는 우상의 너희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 산다 그런 걸로 증명한다면 이건 말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주 간단하지만 그러나 참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50년, 60년 했던 간에 70년, 80년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생의 마지막을 정말 우리 신앙의 풍성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이렇게 채워나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살아있는 현재를 기쁘게 즐겁게 사는 거죠. 이게 우리가 정말 앞으로 시대에 우리 보여줄 전도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좋아해야죠. 즐거워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이 참되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